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에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잔이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외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3장을 보면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매우 빠른 속도감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1절 말씀에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3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와 통간한 아브넬을 질책합니다. 추궁합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내가 너를 다윗의 손에서 구해주었는데 이 여인의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반박하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바를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자기가 한 말을 이제 사무엘하 3장 12절 이하에서 이 일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내가 돕겠다 이 약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윗도 이를 좋게 여겨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피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아브넬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내가 너를 다윗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아브넬 자기 자신이 왕인 이스보셋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렬하게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를 할 때에 사울과 그 아들 셋이 다 죽습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아브넬이 빠져나오면서 사울의 남은 아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넬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손에서 이스보셋을 건져내었고 또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정작 본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아브넬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 묻습니다. 이스라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질문을 하지만 이것은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스보셋이 왕이어서 이스라엘의 땅이 이스보셋의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땅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내 손에 있습니다. 내 수중에 있으니 내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 사실입니다. 이스보셋은 왕이지만 그 위에 아브넬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스보셋보다 아브넬을 더 두려워하고 실질적인 이 땅의 주인이 아브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브넬을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사울 아래에 있을 때에도 군 사령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처럼 세워두고 그 뒤에서 더 큰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넬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테니 통일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의 자리를 달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넬의 말을 들어보면서 물을 것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고 행하는 그 일의 주체가 아브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 땅이니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다윗은 아브넬이 주어야만 이 이스라엘의 땅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어봤으니까 이제 답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에게서 떼어 왕의 이웃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린 사울을 패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 세우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어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나를 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아들 엘리압을 보자 너무나 그 외모가 출중해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모든 아들들을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당시에는 막내 동생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온갖 어려운 일 또 잡스러운 일들을 다 해야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다윗을 불러내시고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사울의 집안을 폐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일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폐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의 왕조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다윗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런 방법으로는 이 일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조건 속에서 원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 편에 어떤 실력이나 조건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신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붙들어 사용하시는 자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넬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아브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어떠한 생각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넬은 자기의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넬의 이러한 탐욕과 욕심과 계략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반대급부로 다윗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일들을 동시에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불러 택하여 세우시고 세우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고 이루어낼 실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붙드는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다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동족 그들을 애굽 바로에게서 구해내겠다, 해방시키겠다 이러한 소망도 갈망도 없습니다. 이때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는 걸을 때 좀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을 몰고 치는데 도움을 주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을 때에 뱀이 되었고 다시 잡으라 할 때에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었던 이전의 지팡이는 양을 치고 모는 데 쓰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너 혼자 가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수단으로 삼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때 모세가 든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팡이가 바다를 갈라지게 한 능력의 원천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모세가 능력의 원천인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원천이시고 애굽의 군대에게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전히 양을 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 손의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 외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세가 붙들려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술을 앞두시면 이제 연락이 오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병원에 직접 신방을 가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병원 신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많이 하게 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제가 꼭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술을 의사와 간호사들이 집도하는데 그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수술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수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는데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뜻과 작정에 따라 이끄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충분하게 만들어내신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힘겹고 어려운, 그리고 실현으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원망의 항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좀 더 나를 실력 있게 만드신다면, 나에게 좀 더 능력을 더해 주신다면, 나를 높은 자리에 두신다면, 내가 무언가를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나를 말할 수 없는 이 구덩이에 처박아 두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손발을 다 묶어 두시고 그리고 빛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늘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처럼 터져나오는 기도 아닌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쫓아 들어가 보면 무언가를 잘해서 부름받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의 실력이 입증되어서 너 쓸만하다, 쓸모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부름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언지 알았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내 하는 일에, 주의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낫게 해주세요, 재해주세요, 빼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원해 내시는, 이 전체를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을 보고는 감격하여 탄성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전하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방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복음을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만물이 시작되는 근원과 그 만물을 이끌어가는 능력과 그 마침까지도 다 주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스라엘이 앗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시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세속의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어 라고 조롱합니다. 멸시와 수치를 겪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하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방의 땅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남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도 그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은 더할 말이 없는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최강의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의 시간은 채워져 가지만 그 어디에도 해방이 되거나 구원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왕을 내 종이라 부르시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흐른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라는 고백과 찬송을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이전의 성전의 영광과 비할 바 없지만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아브넬이 협조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넬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겨우 유다 족속 하나 통치하고 있는 다윗에게 내가 더 큰 온 이스라엘을 넘겼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 똑같은 말이죠. 내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내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이 놓친 것이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넬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바라보는 우리의 생애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애는 부족해, 내 생애는 연약해, 어리석어,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요 망했어,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의 여정으로 삼고 계십니다. 이 여정이란 이 여정의 길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무엇이다라고 작정해 두신 목적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여정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야 걷기 편하다, 이 여정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자리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내가 풀어낼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합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여정에 하나님은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고 내가 놓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의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미친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을 붙잡고 끄적거리면서 야 미친놈 끌어내라 이 얘기 들으면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십니까? 왜요? 라고 따질 텐데 이때 다윗이 한 시편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이러니 내가 이 하나님 찬송하겠다, 송축하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고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 씌워서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다릅니다. 다른 사건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이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이 위협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기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철석같이 믿고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뵙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길을 이 다윗이 선택하여 걸어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도 주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의 중심을 주께 두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 일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주께 있게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만 이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여정인데 그러면 이 여정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눈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몸이 연약하여 아프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수치요 멸시요 버겁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자리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주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을 너가 오늘 살아가고 있고 내일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자면 그 다음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쫓아가는 이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날 결국 뭡니까? 나를 살리시는 날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날이에요. 이 길을 걷게 하심으로 인하여 주께만 소망을 두고 내 삶을 내 하루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로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되게 하겠다는 것, 너희의 삶이 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셔야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내가 경험하는 내가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같은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이 길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생을 바라볼 때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다 부족하기도 하고 어그러져 있기도 하고 다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서서 가는 이 여정을 내가 은혜의 여정으로 삼고 있고 이 여정의 끝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룰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과 순종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날들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날들로 삼아 그 일의 증언자가 되어 영광의 찬송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애의 여정을 은혜의 길로 삼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증언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